사도행전 54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20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획득한 또는 구매하는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얻거나 획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심으로써 얻으셨고 획득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기 위해 지불하신 값은 무엇입니까? 20장 28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교회를 사셨습니다. 28절에 있는 자기 피라는 구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20장 28절에 있는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20장 28절은 예수님에 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깨닫습니다. 지금부터 2세기 전에 찰스 웨슬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에 관해 찬송을 썼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여, 나의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나요? 이 찬송에서 웨슬레는 계속하여 이것은 놀라운 비밀, 죽지 않는 분이 죽으시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웨슬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수년 전 내가 이 찬송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번역할 만큼 담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담대함이 있습니까? 찰스 웨슬레는 이에 관한 이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의 찬송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은 육신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육신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분명히 피가 없었으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성과 연합되신 성육신 이후였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창조자, 영원하신 분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연합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더 이상 다만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인 그분께는 확실히 피가 있었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사람으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 잉태되어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잉태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나온 신성한 본질이 마리아의 태 속에 생성되었습니다. 사람인 처녀 안으로의 그러한 성령의 잉태는 신성한 본질과 사람의 본질로 이루어졌고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의 연합을 조성했으며 하나님 사람을 산출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며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구별되게 소유하시지만 제3의 본성을 나타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놀랍고 뛰어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주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은 사람의 본질에 초과된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된, 따라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진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육신 되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육신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고 피를 흘리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인성에 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타락한 사람들을 구속하는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실제 사람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요구를 만족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타락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에는 영혼의 요소가 있으며 이 요소는 그분의 피의 영원한 효능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신 그분께는 실제 사람의 피가 있었으며 하나님이신 그분께는 그분의 피에 영원한 효능을 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속하는 피를 흘리기 위해 필요했던 주님의 인성을 의미하며 그 아들이라는 칭호는 구속하는 피의 영원한 효능을 위해 필요한 주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이 피가 영원한 효능으로 즉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 효력을 미치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효능으로 하나님께서 타락된 피조물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실제 사람의 합당한 피임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그러 하나님 사람에 의해 성취된 하나님과 연합된 분에 의해 성취된 구속은 영원합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속이 다만 사람에 의해 성취되었다면 그 구속은 영원한 효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한 사람을 구속하기에는 효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백만의 믿는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효능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한받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에는 영원하고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 구속이 영원한 구속이라 불리웁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영원한 피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피가 아니라 신성한 요소와 연합된 사람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피는 영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이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유대인의 관념과 매우 비슷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는 사람의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구약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셨고 사람의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구약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고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분은 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처녀의 태에 잉태되시고 그 처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요소가 그분의 신성한 요소에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신 구주가 두 인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이신 주 예수님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의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십니다. 이것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며 단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점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사람의 요소가 없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신약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하나님 사람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본성, 즉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즉 하나님 사람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 인격이 아니며 하나님 사람은 한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시며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심을 항상 믿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대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도 아니고 철저히 사람도 아님을 가르친다고 우리를 잘못 비난합니다. 그들은 두 본성, 즉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제3의 본성을 산출한다고 말했다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 비난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근거 없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이 잘못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책자인 그리스도의 내 주요 단계에 있는 우리의 말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실제 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시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둘 다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람을 형성하기 위하여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연합되어도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남아있으며 결코 제3의 본성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정의되고 제시되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이라고 비난하기 위해 이 진리는 악한 방법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죽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경륜적으로 버림받으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한 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실 때 그분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한 대속물로 그분을 심판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이셨고 하나님의 눈에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심판하셨으며 심지어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후에 사역을 위해 그분은 그분이 위에 내려오신 성령으로 기름 발라지셨습니다. 기름 바르는 영께서 주 예수님 위에 경륜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그분 안에 있는 두 본질 중에 하나인 신성한 본질인 잉태시키는 영을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본질인 잉태시키는 영은 결코 본질적으로 그분을 떠나지 않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신성한 본질인 잉태시키는 영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분을 떠났습니까? 그분을 경륜적으로 떠난 것은 그를 통하여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기름 바르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포함한 제물로 그리스도를 연락하신 후 기름 바르시는 영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름 바르시는 영께서 그분을 경륜적으로 떠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잉태시키는 영을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그분 안에 자신의 신성한 존재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경륜적으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므로 성령은 그분 자신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며 성장하실 때 그분은 본질적으로 그분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 침례받을 때에도 그분은 이미 그분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인 성령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침례받을 때 성령은 경륜적으로 그분 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분 자신의 본질 중에 하나인 성령을 소유하셨으며 또한 경륜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온 성령을 소유하셨음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두 성령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성령이 두 방면, 곧 본질적인 방면과 경륜적인 방면을 소유함을 뜻합니다. 본질적인 방면은 주 예수님 자신, 곧 존재하심을 위한 것이고, 경륜적인 방면은 그분의 역사, 곧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분 안에 계셨다는 사실로 인해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신 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람을 심판하시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그분을 경륜적으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데에 관계된 경륜적인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의 내적 본질인 성령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본질적으로 떠나거나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경륜적인 능력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신 그 영께서 그분을 떠나실 때 하나님에 의해 그분은 경륜적으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의 존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죽으셨고 그분이 거기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흘리신 피는 사람이신 예수의 피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사람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신 이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교회의 귀중함.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에서 바울은 교회의 귀중함에 관한 그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과 하나님 자신의 피를 말합니다. 바울의 이해에 의하면 교회는 극히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돌봄 아래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이 그러했듯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은 그분 보시기에 교회의 귀중함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위해 그런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교회는 그분께 확실히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성령의 돌봄 아래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장로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인 교회를 매우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 장로들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